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머무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피로와 절망에 짓눌린 삶에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음이야말로 풍성한 기쁨과 또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이 살아간다는 기대보다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때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이 계속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꾸만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곤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든지 또 밖에서든지 너나 할 바 없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는 소유나 업적을 통해서 내일을 살아갈 확신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모순에 우리는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란 건 한순간에 헛헛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물음에 답을 찾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장 13장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오리라. 아멘. 꼬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또 어디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념이 배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미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애둘러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 주님의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는 못 따라온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을 다 하고 있는데도 무언가 부족하다 싶고 불안하고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안 된다, 너넨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수준을 타박하시거나 또 실족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 당신이 또 너희와 나는 위치가 달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 까닭, 길을 떠나시는 까닭이 자기 스스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인사는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인사는 하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먼저 가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면전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접해 들었던 초대교회의 교우들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곧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그냥 아멘 응답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겨주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그 제자들의 감정에 좀 이입해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내가 떠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고요, 친구, 직업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그 기반도 무너졌고 돌아갈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정말 이대로 주님이 떠나신다면 나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겁니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이지가 않죠. 위로나 기대나 소망은커녕 전혀 실감도 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고난과 아픔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리번거려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암울하고 좌절하고 울부짖었던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지만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미 승천하시고 지금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대로 살다가 마주하는 그 인생의 끝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지금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런 물음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 물음 때문에 현기증 나고 또 우리는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은요, 잘 믿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두렵고 또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더 확실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죠. 확실한 약속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청중이 문제죠. 듣는 청중이 뭐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도마는 참 우리의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도마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의 물음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뜬금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원하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마가 1차적으로 질문하고 또 2차적으로는 빌립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시나요? 실감이 나시나요? 주님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체 주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일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신학 논쟁에 우리가 휘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 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누가 안에 있고 속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모두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시키고 일치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부자가 된다거나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의 삶이자 목적이자 그냥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이 참 멋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아빠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의 일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주님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의존되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비로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체 주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울부짖어야만 했던 우리 모두에게 답을 찾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도 믿으라 하신 주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럴싸하고 멋들어진 삶을 자랑하는 이들의 곁이나 또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이 누리는 그 복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만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곳에 기웃거렸던 그 모든 걸음을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있어야 할 곳은 그럼 분명해집니다. 틀림없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배신에 아파하고 또 삶에 지친 이들의 곁이나 배고픔과 질병, 갑작스런 사고로 아파하거나 생명을 잃은 이들과 또 소외되고 깨어진 채 절망의 나라까지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비록 힘에 겹지만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따뜻한 이웃들의 곁에 계실 겁니다. 애타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그 곁에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목자를 따라서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창한 선교나 봉사, 섬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몸을 이루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도 한몸이 되어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 보일 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저주와 원망, 또 체념이나 실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내주고 계신 경축하고 또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로 삼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이 될 테고, 실언과 역경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힘겨울지라도 세상이 강요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삶을 채우고자 해서는 곤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일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억울하고 힘겨울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시고 미래와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운명과 또 미래를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기 힘든 아픔과 슬픔에 눈물이 차오를 때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걸랑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운명에 걸고 주님과 한 몸, 한 운명 공동체가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정신은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믿어내는 것,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이미 일을 이루신, 이미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희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거든 지금 바로 이곳에 내가 믿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